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동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11일 첫 방문지인 헝가리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으로 인해 자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위험성을 공유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들과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등의 정보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화웨이 측은 자사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중국 당국과 관계가 없는 민간기업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에 판민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10일부터 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민 장관은 이날 오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환경 여객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단에는 베트남 외교부 의정국장과 대변인 등 수행원 5명과 기자 등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베트남 외교부는 판민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판민빈 장관은 평양 방문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후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아야 한다며 일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중의원에서 일북 평양선언에 기초해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등 재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며 다음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북한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고 근면한 노동력이 있다며 북한이 바른 길을 간다면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1월 말 행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12일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폐기되더라도 유럽에 새로운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옌스 스톨렌베르크 사무총장은 13일부터 이틀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톨렌베르크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에 새로운 지상발사용 핵미사일을 배치할 의도가 없다며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며 한쪽만 지키는 조약은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러시아가 INF 조약에 위반되는 모든 미사일과 발사대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6개월 뒤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태국에서 12일 미군과 태국군 그리고 한국군 등이 참여하는 연례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은 가장 큰 규모인 코브라 골드 훈련에는 미군과 태국군이 주도하며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모두 29개국 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지영입니다. 호랑나비, 잠자리, 꿀벌, 전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곤충인데요. 요즘에는 도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시골에 가도 잠자리나 나비 구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 느낌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곤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전 세계 곤충의 40%가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살충제 사용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가 그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과학자들은 곤충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면 지구에 재난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화학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낮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198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5인조 남성악단 듀란 듀란의 노래입니다. 굶주린 늑대처럼 사랑을 갈망한다는 내용의 노래 Hungry Like the Wolf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중유럽 5개국 순방길에 오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두 번째 방문국 슬로바키아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천황이 사죄해야 한다는 한국 국회의장의 발언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요. 또 베네수엘라에선 이 마두로 정권이 반대해왔던 국제원조를 받아들인 사실을 과이도 국회의장이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유럽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죠.
네, 폼페오 국무장관이 11일부터 15일까지 일정으로 중유럽 5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를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폴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까지 차례로 방문하는데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순방 목적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방문국인 슬로바키아 방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12일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를 방문했는데요. 미국 국무장관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것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슬로바키아에서 반나절 동안 머물면서 안드레이 키스카 대통령, 또 페테르 펠레그리니 총리와 회담하고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하기 전에는 헝가리를 방문했다고요?
네, 중유럽 5개국 순방의 첫 번째 일정으로 11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찾았는데요.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헝가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o often in the recent past, the United States was absent from Central Europe.
그동안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이 중유럽 지역에 대해서 부재해왔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우방국들과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들을 분열시키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헝가리 정부하고 러시아 관계는 어떻습니까?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친러시아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해 3연임에 성공했는데요. 두 달 간격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만큼 두터운 친분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네, 이 헝가리가 러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의존도도 꽤 높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헝가리는 이 가스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요. 또 전기도 이 러시아 연방 원자력 공사가 투자한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가로질러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역내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각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또 헝가리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 들어서는 중국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헝가리는 현재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제휴해서 5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나라와는 앞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가 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이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 우려가 있다고 미국 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 화웨이의 창업주의 딸이자 이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을 공식 기소하고 이 캐나다에 현재 이 보석 상태에 있는 이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사가 헝가리에 어느 정도나 진출해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 동유럽에서 헝가리는 이 화웨이가 집중 공략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현재 헝가리 인구의 약 70%가 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는 또 현재 이 화웨이 장비 배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이 지리적으로는 참 가까운 나라인데 이 두 나라 관계가 점점 악화하는 양상이네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중의원에 출석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과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은 지난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왕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왕이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이니까 직접 나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사과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인데요. 일본 정부 관리들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연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발언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아베 총리는 한국 국회의장의 발언에 정말 놀랐다.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즉각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문의장 발언에 대해 사과와 발언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은 일본 쪽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책임 있는 지도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불필요한 언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 의장은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문 의장이 설명이 있었지만 매우 부적절하다고 또 반발하면서 공식 사과와 발언을 거둬들일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은 12일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도 문 의장에게 발언을 철회하라고 권고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양국 관계가 뭐 갈수록 꼬여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두 나라 사이에 이 위안부 문제 말고도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을 놓고 이 오랜 영유권 갈등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을 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 일본 함정에 한국 함정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발사했다는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두 나라 관계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중의원 연설에서 이 한국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부르는 해역에 대한 표기 문제를 언급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베 총리가 뭐라고 했는데요?
네, 아베 총리는 일본해라는 표기가 이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할 필요성이나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지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일본해라는 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일본해라는 호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결과로 국제사회에 보급된 것이어서 이 국제수로기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래 한국 입장은 동해 표기를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원조물자가 들어갔네요.
네, 이 식량과 생필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원조물자를 마련했는데요. 이 첫 반입분을 인수했다고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11일 밤에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그동안 반입이 안 됐던 이 원조물자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간 것을 처음으로 확인을 한 건데요.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입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 왜 이 구호물자가 반입이 안 된 거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부가 이 구호물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럭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웃나라에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는데요. 이 같은 국경 봉쇄 작업에 베네수엘라가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원조물자 반입을 막았습니다.
네, 이 국경을 막기까지 하면서 원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순수한 원조 물자가 아니라고 마두로 대통령은 주장합니다. 이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대중연설에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이 과정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면서 이런 쇼, 그러니까 보여주기 행태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조를 거부하고 국회의장은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 과이도 국회의장은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인물인데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합법적인 국가 수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두로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마두로 정권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들어간 원조 물자 어떤 것입니까?
네, 이 원조 물자 영상을 과이도 국회의장이 11일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170만 개 물량이라고 직접 소개했습니다. 주로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배정되도록 인도주의 사업 경로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과이도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국민이 현재 이 식량과 생필품 부족을 겪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예, 국가적인 경제난 때문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원래 이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였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와중에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갖가지 선심성 정책으로 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이 생활고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요. 이웃나라로 떠나는 난민 행 열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마두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네, 야당과 시민 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이 마두로 정부를 비판해 왔는데요. 그런 비판적인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총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크게 졌는데요. 마두로 정권은 재헌 의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재헌 의회는 형식상의 선출 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야당을 배제한 채 대부분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로만 구성됐습니다.
네, 이 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자 대체 조직을 만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뽑았던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한 절차인데요. 행정부 권력도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앞당겨서 치렀는데요. 야당 후보들의 대통령 출마가 제한되고 갖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마두로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선거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베네수엘라 조기 대선 직후에 이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했고요. 제재까지 단행했습니다. 이어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요. 이어서 지난달 이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본인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공표하자 곧바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서 이 대선 재실시를 요구해왔던 서방 주요 국가들이 이 과이도 임시 대통령 체제를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 직후에 미국과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마두로 대통령은 백악관이 피로 물들 것이라고 험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이 마두로 대통령이 망명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11일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네, 마두로 정권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과이도 국회의장과 야당 측은 정권 퇴진 요구 시위를 계속 조직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민 행진이 12일 수도 카라카스와 주요 도시에서 열렸는데요. 이 현장에 동참한 시민단체 대표가 사진과 함께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5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트윗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민주공화 두 당이 연방정부 지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국경장병 예산과 이민자 수용 한도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개발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AI 개발을 위해 연방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I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셧다운, 그러니까 이 연방정부 부분 폐쇄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셧다운과 관련해서 진전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11일 밤에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민주공화 두 당이 연방 지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담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12일에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연방 지출 시한이 이번 주였죠?
네, 오는 15일 자정이 시한입니다. 이때까지 연방정부 예산, 그러니까 지출 법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다시 부분 폐쇄 상태에 들어갑니다.
네, 이 지출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5일간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됐었습니다. 35일이라면 최장 기록입니다. 민주공화 두 당은 2월 15일까지 시한인 지출안에 합의하고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었고요. 이 기간에 협의회를 꾸려서 정식 지출 법안을 집중적으로 협상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출안 협상에서 핵심은 역시 국경장벽 예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나왔습니까?
뭐 정확한 내용이 알려진 건 아니고요.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남부 국경 일부 지역에 새 장벽을 세우는데 약 14억 달러 정도가 책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장벽은 이 리오그랜데 강 연안 약 89km 길이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네, 이 14억 달러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돈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4억 달러라도 이게 진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장벽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장벽 외에 이 불법 이민자 수용 한도 문제도 또 논란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해결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수용소에 있는 이 불법 이민자 수를 크게 줄이자고 요구했었죠.
네.
결국에는 지난 회계연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수준이라면 현 수준보다 17%가 줄어든 약 42,520명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불법 이민자 수용 한도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뭐 협상이 거의 좌초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요. 하지만 11일에 이 문제로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 합의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합의안이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군중들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국경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I have to tell you, as I was walking up to the stage, they said that progress is being made with this committee. Just so you know, we're building the wall anyway.
트럼프 대통령 연단에 올라오기 직전에 의회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뭐 협상이 어찌 됐든 간에 국경장벽은 꼭 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강요회의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든 장벽을 건설한다는 겁니다. 또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 셧다운이 다시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11일 이 트럼프 대통령 유세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뭐 반대 유세가 벌어졌다고요?
네, 바로 이 베토 오러크 민주당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연설한 유세였는데요. 오러크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경 장벽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러크 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We stand for America and we stand against walls. We know that there is no bargain
오워크 전 의원은 엘파소에서 범죄율이 낮아진 게 국경 장벽 덕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존중한 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참고로 이 엘파소 지역이 이 오워크 전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네, 이 오워크 전 하원 의원은 이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각광받는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발했습니다. 당시 현역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하고 맞붙어서 졌는데요. 2020년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민주당 차세대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뭐 캘리포니아 주가 이 남부 국경에 배치한 주 방위군을 철수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2일 신년 연설에서 국경에 배치한 주방위군 360명을 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국경 위기는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캘리포니아 주가 이런 정치적 무대의 한 부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뉴멕시코 주도 남부 국경에 배치했던 주방위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이 AI가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11일 중요한 일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AI 연구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요. AI 분야 전문가 교육 강화, AI 체제 구축을 위한 클라우딩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 개선, 그리고 해외 협력 강화 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AI 분야를 진흥하겠다는 얘기인데 관련 예산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이 행정명령은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AI라면은 뭐 미래 인류 사회를 혁신할 기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현재 개발되는 인공지능이 주로 이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건 컴퓨터에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고 반복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어떤 하나의 결과를 유추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의 일종이 되는 건데요. 이런 똑똑한 학습 능력을 가진 AI가 앞으로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가 이 AI 개발에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노력이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에 오는 2030년까지 $1,500를 투자해서 AI 분야에서 선도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두 중국 도시가 AI 개발에 $70억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외에 러시아, 한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도 AI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국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AI 연구 개발에 미국이 뒤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뒤처진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봄에 당시 짐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백악관에 메모를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AI 국가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AI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 부서 가운데 특히 국방부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미 국방부는 AI 개발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약 7,5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또 국방부 외에 다른 연방 부서들도 이 AI 기술 개발 그리고 지능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전문가는 이 AI 개발 인력이 연방정부가 아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민간회사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뭐는 뭐에 좋다. 어떤 걸 먹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두뇌 발달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미 식품의약국 FDA가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FDA가 11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최근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 또한 늘고 있다면서 좀 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이런 노력의 하나로 이달 초에 17개 건강보조식품회사에 경고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어떤 회사들이 경고편지를 받았습니까?
네, 과다공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한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회사는 자사 제품이 심장병과 치매, 과잉 행동장애, ADHD, 그리고 자폐증 예방에 탁월하다고 선전했는데요. 전혀 효능이 입증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FDA 측은 15일 이내에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뭐 사실 건강보조식품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제품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건강보조식품을 과다 광고할 때 생기는 문제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FDA는 소비자들이 자가진단을 내리고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제대로 의사 진찰을 받고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승인받지 않은 위험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보건부가 유해 성분이 들어간 제품 740여 개를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매년 2만 3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 건강보조식품은 FDA의 규제를 받지 않은 겁니까?
이 규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1994년에 관련법이 제정됐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이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시판 전에 미리 안전성이나 효능을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날 경우엔 FDA가 판매를 중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FDA에 따르면요,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이 정기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는 3명 가운데 1명, 노인은 5명 중에 4명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건강보조식품 이 시장 규모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전체 매출이 한 해 500억 달러에 다릅니다. 현재 시판 중인 건강보조식품 종류만 해도 8만 개 이르는데요. 관련법이 처음 제정된 1990년대 중반에는 이 4천 개에 한 해 40억 달러 규모였는데 그동안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미국 회사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회사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FDA의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엇갈리는 반응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한 걸음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충분한 조처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업계의 반응도 나뉘는데요. 일부 나쁜 회사를 가려내려는 노력이라면서 FDA 조처를 지지한다는 반응과 함께 기존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실연을 딛고 일어서는 내용의 노래죠. So Yesterday, 힐러리 더프가 부릅니다. 'Cause I wanna, they look good on me. You're never gonna get them back. At least not today, not today, not today. 'Cause if it's over, let it go. And come tomorrow, we will see. So yesterday, so yesterday, I'm just a bird that's already flown away. Left it off, let it go. But I've heard enough. Thank you, you made my mind up for me. When you started to ignore me, do you see a single tear? It isn't gonna happen here. At least not today, not today, not today. 'Cause if it's over, let it go. Go and when you wak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새 법안은 캔사스와 네브래스카 주민들에게는 노예제가 합법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남부에서는 캔사스를 차지하기 위해 미주리주의 노예를 소유한 농장주들이 앞장섰습니다.
지금 캔사스는 우리처럼 노예제를 지지하는 쪽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투표를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선거날 미주리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 캔사스로 건너왔습니다.
앤드루 리더 주지사는 피어스 대통령을 만나서 미주리주의 노예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캔사스 일에 간섭하고 있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떤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앤드류 리더 주지사는 준주의회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재빨리 미주리 경계선 가까운 마을을 폐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의회는 노예제 도입에 필요한 몇 개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앤드류 리더 주지사는 이 법안을 거부했지만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찬성표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새 법안들은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캔사스 주의회는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에게 앤드루 리더 주지사를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센 정치적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리더 주지사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캔사스주의 새 지사로 윌슨 샤논이 임명됐고요. 샤논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법안들을 지지했습니다. 샤논은 캔사스가 미주리주처럼 노예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나 샤논 새 지사에게서는 더 이상 공정한 대우 같은 건 기대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노예제를 반대하는 캔사스 주민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며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까 봐 걱정입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캔사스 주민들은 캔사스 준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별도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자유주당이라는 정치 집단을 만들었고 당원들은 자체적으로 헌법을 만들고 주지사를 뽑았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자유주당의 행동을 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캔자스주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유주당 당원들이 준주나 연방정부의 관리들은 물론이고 누구든 개인 재산에 위협을 가한다면 발견 즉시 국가 반역죄로 기소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캔자스 주지사에게 캔자스 내에 있는 군기지 두 개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자유주당 당원들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캔자스의 신임 주지사가 군대를 자유주당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데 동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주 지지자 한 명이 노예제 지지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지금 로렌스 마을에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자유주 주민들이 죄다 모여서 방위군을 결성했고 또 노예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수백 명이 미주리주 경계선을 넘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로렌스 마을로 들어가 마을을 모조리 불태울 거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양측 대표들은 긴급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들은 협상 끝에 휴전을 약속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휴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협상에 합의하고 몇 주 사이에 휴전을 깨뜨리거나 자유주 지도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미주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캔자스로 건너왔고 로렌스 마을이 다시 그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이번엔 휴전은 없었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폭도로 변해 공격을 감행했고 건물들을 불태웠습니다. 존 브라운을 비롯한 일부 로렌스 마을 사람들은 노예 지지자들의 군대에 끝까지 맞섰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자유주 주민 5명이 살해됐습니다. 우리 쪽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으니 노예제를 지지하는 그쪽도 5명이 죽어줘야겠지요.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이 되갚으려면 반드시 5명을 죽여야 합니다.
존 브라운은 결국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노예제 지지자 5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캔자스의 혼란은 계속됐고 주민들은 강제로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들은 불탔고 많은 사람들이 살해됐습니다. 캔자스 준주의 이 유혈 사태를 사람들은 피의 캔자스라고 부릅니다. 노예제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북부의 자유주와 남부의 노예주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존재했습니다. 그 차이는 경제와 노동 형태, 생활 방식에서 드러났는데 이런 차이들 때문에 생겨난 1850년대의 사회적 혼란은 18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1856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을 가진 No Nothing당 이렇게 세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휘그당은 서부 준주의 노예 문제로 극심하게 분열돼 있었고 당의 존재조차 미미한 상태여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남부 휘그당원 대부분은 민주당에 합류했고 북부 휘그당원 대부분은 노 나띵당에 합류했습니다. 노 나땡당은 이민에 반대하는 비밀 조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당원들은 자신들이 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당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래서 조직의 이름도 No Nothing 당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임스 부캐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신생 정당인 공화당은 대부분 노예 폐지론자들이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캘리포니아주 출신 존 프레몬트 상원 의원을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무언가를 던지다인데요. Throw는 이밖에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To throw on 옷을 대충 걸쳐 입다, 급히 입다라는 뜻이에요. It's chilly outside. I'm gonna throw on a sweater. 밖에 춥다. 스웨터 걸쳐 입어야지. To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인데요. My friend is throwing a party today. 내 친구는 오늘 파티를 열어. To throw money around. 돈을 허투루 쓰다, 씀씀이가 헤프다 라는 뜻인데요. I can't afford to just throw money around. 나는 돈을 막 쓸 여유는 없어. To throw out. 무언가를 버리다 라는 뜻인데요. Can you throw out the trash today? 오늘 쓰레기 버려줄 수 있어? To throw on. To throw on. To throw a party. To throw a party. To throw money around. To throw money around. To throw out. To throw out. 오늘은 throw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연인을 의미하는 sweetheart, Frankie and Knockouts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부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Voice of America.